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50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0편 말씀은 3일 동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나왔던 시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46편부터 48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46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47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48편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또 어제까지 보았던 49편과 또 지금 읽은 50편 말씀은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49편에서는 성도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읽은 이 50편 내용은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6절은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또다시 두 개의 단락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이 등장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을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릅니다. 가령 뭐 생일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결혼식을 이제 시작하니까 결혼식에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세상을 부른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목적 때문에 부르는 거냐면 이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면서 이제 죄인들, 니네들 다 일로 나와봐라. 니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르셨도다, 이 말은 사랑스럽게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정에 출두하라고 소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 나와. 그래서 자기는 재판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 아니면 재판받을 줄 알면서도 죄지었던 사람, 여튼 몽땅 다 불러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할 거니까 다 나오세요. 그러고서는 소환해서 재판에 출두하도록. 그래서 재판장으로 다 부르신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 비추었다 그러면 다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좋은 거겠죠. 사람이 어둑컴컴한데 이따가 조그만하게 후레쉬 빛이라도 비추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비춘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모르면서 지었던 죄, 나는 알지만 딴 사람한테 숨겨놓고 지었던 죄, 여러 가지 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게 숨겨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동들도 다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하는 상황이니까 다 나와봐 하고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빛을 비추셔서 몽땅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장면이 어떠냐면 불도 있고 광풍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시무시한 거죠. 두렵고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렀을 때에 또 빛을 비출 때에 생일집에 잔치집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화사하게 막 이렇게 풍선 달아놓고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출두 명령을 한 다음에 샅샅이 비추시고 그러면서 이 아주 무시무시한 두려운 불과 광풍이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포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장인데 내가 너희들을 재판하겠다. 너희들이 행동이 어떠한지 다 달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일단 나와 언약한 백성들, 자녀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을 할 수 있지? 너희들이 아직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쳐다보자. 한번 판단해보자.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다 불러 모으셔서 뒤에 가면 이제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1절부터 6절에 보면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시고 이제 재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3절에 보면 재판장의 두렵고 근엄한 모습이 나오고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6절은 어떠하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는 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사람이 했던 허튼 말, 농담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마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게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도 부르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빛을 비추셔서 구석구석 살펴보실 것이고 또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두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앞에 49편에 보면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50편에서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등한시하거나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이 성도가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것이고요. 한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일반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청문회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왔다,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그러면 다 보면 위장 전입을 했었다, 땅 투기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단계가 차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위장 전입을 안 하면 그게 바보 천치인 줄 알았어요. 다 위장 전입을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살았는데 고작 이게 10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건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인 것이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시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 누가 그걸 죄라고 해. 그래서 주변 모두 어떤 사람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 그건 그 당시 관행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용인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용인되는 것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을 내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을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눈을 감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뒤돌아보며 생각할 때에 아 그때도 그게 옳았,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옳았던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30년 뒤에도 이것을 옳다고 판단할 것인가. 이 시대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예전에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고 통치할 때는 우리는 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하고 산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밟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를 평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에 왜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걸 갖고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왜 가난한 나라를 부자가 되겠느냐 그걸 갖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좋은데 왜 그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갔느냐, 때렸느냐, 감옥에 가두었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100원 줘야 할 것을 50원만 주고 네가 착취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돈이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타당했는데 나중에 그게 과연 정의로웠느냐, 그게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느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게만 살아야 했는가, 다른 선택도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런 행동들을,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재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평가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판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자기가 자기 행동을 쳐다보면 올바른 구석이 있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가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판단하면 아무 죄가 아닌데, 그건 아무 허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래, 그거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네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분명히 금했던 일, 내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 내가 원치 않았던 행동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늘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미래에 시대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든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또 내가 나 스스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판단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대를, 기준을, 판단자를 이렇게 하나님을 맞춰놓고 한다고 하면 참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미래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판단할 때, 결정할 때에 과연 이것이 이 시대적인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이익이나 다른 것을 기준으로 정말 이거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도가 마땅히 행동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환난을 기준 삼지 않고 또 사람들의 평판을 기준 삼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기준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피난처와 왕과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장차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사 어떤 일을 결정하건 어떤 일을 또 행하건 우리가 허튼 말 한마디라도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매사를 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기준들을 버리지 못한 채 지금 당장마 눈앞에 본 채 행동할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